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1년 중뭐 여러 의미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의미 있는 날로 꼽는 날 중에 하나가 생일일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이 되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걸 이제 축하받죠. 축하받고 축복받으면서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격려와 이런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면 나름 의미 있는 좋은 선물들을 받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생일로 받을 만한 선물들을 받고 너무 기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생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생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일을 굉장히 축복받고 생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던 사람은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좋은 거였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죠. 근데 반대로 생일을 의미 없게 아니면 굉장히 좋지 않게 보내면 오히려 반대의 어떤 마음들을 갖기 쉬울 것 같아요. 생일을 맞이하면 아이들은 너무 기대하죠. 파티도 열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엄마 아빠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생일이 빨리 되기를 그리고 생일을 보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본인에게도 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생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아, 이 아이가 건강하게 매년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생일이잖아요. 나이를 아이가 먹어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생일을 잔치를 벌릴 수 있다는 건 역시 부모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것들을 마치 자녀가 자기의 생일이지만 부모에게 주는 선물처럼 확인시켜주는 날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더욱더 잘 자라기 위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되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아이가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를 낳는데 얘가 될수 있으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얘가 어떻게 잘못되기를 힘들게 살기를 어렵게 살기를 고통 속에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성경적인 날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복되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목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너무나 크고 좋은 소식을 이 천사가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안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정말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소식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별로 내 삶에 별로 중요하고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시험을 봤더니 나중에 수험번호를 딱 눌렀더니 몇 번 수험생 합격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내가 원했던 직장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봤어요.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당신은 합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에 누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로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도 그 내가 통과한 시험,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 내가 꿈꾸는 로또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기뻐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더 크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삶을 정말 기쁘게 하는 소식이 뭐예요?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소리가 내 삶에 들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진짜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또 다른 더 좋은 소식 없을까? 더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이 내 삶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소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삶이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더 어지러워질 뿐이죠. 예수님이 오심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붙잡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가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좋은 소식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건 역시 하나님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어요. 아버지인 내 입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필수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고난과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고난받으시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반드시 그런 고난과 진짜 어려운 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길을 그냥 가라고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100% 장애아로 태어날 거가 100%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반드시 장애아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겠어요? 내가 아이를 가지면 100% 장애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갖겠냐고요. 안 갖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낳죠.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를 갖겠습니까? 갖지 않죠.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의 삶을 전제로 하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념할 때 다시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진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사랑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그 초라한 곳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걸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몰랐어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 그분이 구원자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바탕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아버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그 구약시대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약속해 놓으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에게 네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전하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거짓 메시지와 그런 모든 내 삶에 들어오는 말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단이, 야 봐, 네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야 쟤 봐봐,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라고 거짓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거짓 메시지와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네 삶이 어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의심스러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서 무뎌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더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어찌할 줄 모르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 때가 더 많은 우리의 삶에 정말 외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증거로도 더 큰 증거가 없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진리를 우리 삶에, 내 영혼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아 예수님이 오셨지 이게 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쁨의 소식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왜 이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내 삶에 이런 건왜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난늘 이렇게 곤고하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슬픔이 많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삶에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은 왜 끊이지 않지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까 로마서에 고백했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든 곤고든 슬픔이든 나를 죽이려고 한 죽음의 위협이든 천사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잣대들을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를 가지고 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으로도 우리 삶에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더 이상 붙잡아야 될게 무엇일까요?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더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샘솟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 가까워 왔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인 내가 왔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몰려오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향해 달려오는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선포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진리를 선언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해 주세요. 내 삶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땅에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기 때문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한 주 남았는데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순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또 24일 날 나가서 준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기쁨의 소식인 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이 충만한 기쁨의 소식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